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여자분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나야말로 이런 현숙한 여자가 돼야 될 텐데 이런 환상이 생기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의 밥을 하며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며 시간이 나면 삼으로 털을 짜서 옷을 만들고 남편은 성문 앞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런 부인 좋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본문들을 보면 되게 불편한 마음들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자매들은요. 그쵸?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일자라는 여자가 최고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치 이것은 또 얘기한 사람들 르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의 자문인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집에 이쁜 며느리 들어오기보단 일자라는 며느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자면 아 이런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얘기하는 소 키우는 여자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좀 끊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매력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읽고 한번 쓱 웃고 부인이 이러면 좋지 하지만 나는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요. 여자들은 읽으면서 이런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 근현대적인 가치관 같으니라고 하고 말아버립니다. 성경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상이 이런 것이라면 난 정말 싫다라고 하고 이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잠언이란 지혜의 책의 마지막 장면에 이것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더 가치 있는 본문일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냥 소 키우는 여자 이미지보단 조금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 되게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매력이 있네요.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양털로 삶을 삼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별로 매력 없죠? 양털로 삶을 삼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여기서 가져오는 이미지를 한번 따봅시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 노동은 가사입니다. 그쵸? 근데 이 가사의 시간들에 다 노동을 하고 남는 엑스트라 타임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농촌의 풍경, 조선시대 풍경에서 남자들은 엑스트라 타임에 뭐하죠? 볏짚고 앉아있죠? 그쵸? 엑스트라 타임에 미리 해놔야 되는 일이에요. 여자들은 이런 거 합니다. 배틀 짜죠? 뭐예요? 천을 만들어 놓는 일은요, 여성들이 엑스트라 타임에 미리 해놔야 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적극적인 노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첫 번째 어떤 여자입니까? 노동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있는 여자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성실한 패턴의 여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매력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배로 오는 상인은 어떤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먼 타국에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상인을 배로 오는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배가 오는 부두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향신료나 물건들을 그 항구와 부두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인의 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것은 지금 막상 우리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필요해서 아 이게 내가 필요해 사러 가야지라고 하면 살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상인의 배가 올 때에 맞춰서 내가 올해 다음 배가 올 때까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놔야겠다라고 가서 사놔야 되는 물건들이 상인의 배의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거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는 이런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일련의 비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열심히 산만 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닥쳐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그것들을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분배하고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여성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업무력으로 보면 어떤 거죠? 업무에 대한 중장기적인 통제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저로서는 별로 마음에 드는 구절은 아니네요. 하지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한다라는 뜻만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로 봐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 게 첫 번째고요. 자기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게 두 번째고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런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제일 안 좋은 리더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부정적인 리더상. 제일 안 좋은 리더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는 안 합니다. 두 번째,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업무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별로 안 좋은 리더입니다. 업무 배치는 잘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는 있는데 지는 안 해요. 별로예요. 지는 열심히 해요. 업무 배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죠. 건강한 지도자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첫 번째,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샘플형 리더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 부하직원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 배치에 있어서 업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솔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모범을 보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 되는 자들의 밥을 미리 준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배려죠?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배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업무력, 중에 특별히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네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밭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냥 사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가요? 직접 나가서 보고 이 밭이 어떤 밭인지 파악한 다음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밭을 삽니다.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비유해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필드 일을 모르면서 위에 헤드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일을 하다가 바치니까 이게 밤을 샌 건지 4일 밤을 샌 건지 하룻 밤을 샌 건지 모르고 되니까 되는 줄 알고 일 막 던지는 사람. 최악이죠?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필드 일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밭을 직접 가서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파악한 다음에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오네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런 부인 참 좋겠네요.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없었던 포도원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투자되고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역시 업무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장이건 과장이건 팀장이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주어진 일들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아직 맨 땅인 필드를 봅니다. 아, 저기는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냥 노는 땅으로 남아있구나 라고 한다면 뭐만을 투자해서, 자기 팀이 갖고 있는 역량만을 투자해서 그 부분을 포도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었던 영향이나 없었던 시장들을 하나 새로 만들어냅니다. 창의적인 업무력이죠. 이 여자 되게 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뭐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하다가 쓰러져 지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허리를, 자기 팔을 자기 스스로 묶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밤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해요. 뭐가 있죠? 지금이 되는 시기다라는 걸 알고 그 시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등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 손님이 온다. 이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포도원도 하고 밥도 하고 장사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원들 밥도 해주고 이런 여자였을까요? 아침에 업무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밭에 나가고 포도원에 나가고 뭐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었나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 여성은 어떤 여자예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자기관리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내 업무 능력을 스스로 배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허리, 자기 팔을 묶을 수 있죠. 그리고요, 자기관리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부분에 대한 업무적 장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밭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밭을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업무에 대한 전적인 미래적인 뷰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쯤에 뭐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꾸려진 팀에 대해서 팀원들의 존경과 배려를 받으며 그 팀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관리가 되고 업무력에 충실하며, 그리고 세 번째, 미래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샘플형 지도자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저분은 자기관리하는 탁월해. 보고 배우라는 것. 근데 자기만 열심히 해요. 샘플형 지도자죠. 두 번째, 관리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끌어져 나가야 되는지 업무 파악이랑 관리는 탁월합니다. 관리형 지도자죠. 세 번째는 창조형 지도자가 있어요. 미래적으로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팀을 그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것은 창조력 지도자로 구별되죠. 새로운 오션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나 정부, 좀 더 보수적인 집단에서의 리더들, 평가받는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관리형 리더인 경우죠. 그리고 종교 집단이나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까? 샘플형 리더들이 있어야죠. 자기가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셋 다 합니다. 샘플형 리더이자 관리형 리더이고 미래형 리더입니다. 어때요? 지금은요, 속 키우는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잠언이에서 이 여자가 하루 종일 밭에 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얼마나 좋은 여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있는 여성과 결혼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샘플형 리더이면서 관리형 리더이고 창조형 리더인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매력 있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혹스러운 건 이거죠. 약간 걸리는 부분은 이게 기독교적인 이미지와 맞나? 라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에 익숙해졌죠? 기독교인들은 유능한 개념보다는 그 의도의 순수성과 성실성에 좀 더 집중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유능하지 않아도, 좀 능력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있다라는데 우리는 많은 무게를 두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죠?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하고 성실히 우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좀 더 기독교적인 캐릭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죠. 직장에서 착한 사람 어떻습니까? 얘는 참 착해. 그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인가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성경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우직한 캐릭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잠언이 보여주는 그림은 굉장히 유능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두 번째, 이 여자의 영향력을 봅시다. 어떤 여자죠? 이 여자의 이런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첫 번째, 누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단지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궁핍한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영향력을 받나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며. 무슨 말인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눈이 왔어요. 이번에도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왔는데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빨간색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눈밭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쵸? 그냥 자기 집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미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구원될 수 있도록 돌봐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심원이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아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미 가난하고 궁핍해진 사람들도 배려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요, 이미 그 전에 궁핍하고 가난해지기 전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이 여자의 영향력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만 고생시키는 사람, 자기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만 좋게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하고 낙은 공고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심원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가난한 자들도 배려받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이미 지켜지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세마포와 이불들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정적인 삶이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주어진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그 남편 얘기합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봅시다.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어디죠? 파고다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장기 두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로님들이랑 노닥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보면 성문에 앉아있고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가 성문에 앉아 재판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문에 나아가서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인정을 받습니다. 뭐로 인한? 기준, 판단자에 대한 인정을 받아요.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되죠? 뒤에 봅시다.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여자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법이 베풀어집니다. 인애가 말해집니다. 그 남편의 기준이 인정되어지고요. 이 여자의 기준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업무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업무력과 그의 영향을 보자, 도대체 저 여자의 저 집안을 다스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들어보자라고 남편의 기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당신은 어떠한 기준과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 여자의 기준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전파됩니다. 능력과 두 번째 영향력. 이것도 매력있죠?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지켜지고 다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러느라 나는 뼈골이 빠지고 등이 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나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림들.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의 상식과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상식은 어떤 부분이죠? 왠지 나는 정말 고생하고 내 가족도 나에게 외면받은 상태에서 나는 가난한 몇몇 사람들에게 올인되어져 있는 그림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은 외면하고 나에게 주어진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이게 기독교인의 캐릭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지금 이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 캐릭터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주어진 관리해야 될 대상에 대한 미래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와 주변과 세상이 지켜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지켜짐을 통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남편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소통되어지는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상식의 오해들을 좀 벗어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아, 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외함에 대한 조금 더 진취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1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잠언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31장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인과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테마적으로 왕을 하나님으로, 그 신부를 교회로, 성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경외하는 그 왕의 부인, 왕의 신부된 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31장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에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고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은 좀 못 돌보더라도 나에게 가난하다고 보여진 몇몇 사람을 돌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전 성실하게 묵묵히 살잖아요. 어려워도 참고 살잖아요. 제가 월드비전 후원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후원하는 아이들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림을 좀 정리해보죠. 아직까지는 좀 막연할 테니까. 정리가 좀 덜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경외함은 어디서 시작해요? 경외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성, 내가 다 맞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내 생각의 기준으로 주인되어 살아가다가 경외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기준이 맞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죠. 그렇죠?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럼 이렇게 기준을 인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준을 받아서 주의 기준을 선포하리다 라고 곧장 전도적인 개념으로 확 뜹니다. 근데 지금 경외의 중간을, 경외의 대부분을 뭘로 설명하고 있나요? 요약 기준을 알았으니 그 기준을 성문에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요약 기준을 알았으면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창의적 노동력을 갖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요? 아, 난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난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까? 창의적으로 움직입니다. 창의적으로 움직인 게 뭐예요? 내가 저런 회사를 차리고 싶어. 그런데 매뉴얼이 없잖아요. 누가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창의적 집중력입니다. 창의적 노동력이고요. 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너무 원하니까 다양한 각도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 물건 사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 이쁜 거 있으면 그냥 사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돈이 많으셔서. 대부분 어떻게 하죠? 돈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물건을 보죠. 디자인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알아보죠.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찍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본, 최근에 본 가장 좀 와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롯데마트에서 어떤 진짜 샤프하게 생긴 남자분이 이 아이폰을 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면 사이트 나오는 그걸 찍으려고 이만한 세제통 앞에서 이걸 이렇게 초라하게 찍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가 가장 싼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창의적 노동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는요, 마음에 드는 백 하나 사려고 해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내가 가장 원하는 디자인에 접근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경외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점검하고 집중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나와 내 가족, 가수를 포함해서 수백 명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수백 명, 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이 수백 명의 가솔들이요, 건강하게 지켜주고 돌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요, 그 외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좀 가난하고 어려운 그 궁핍한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 도움되는 가정이길 바랬어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 뷰를 가졌습니다. 그 경외함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넘치는 재산이 있습니다.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는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남편만 챙겨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개인적이고 안정적인 뷰를 버리고 경외의 뷰, 내가 이들을 돌보고 이 장막 밖에 있는 이들까지 돌보고 싶다는 뷰를 가졌어요. 일단 그 뷰를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로 움직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능률의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정도를 더 격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출해내서 새로운 포도원이 만들어져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확보된다면 그가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려는 고민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힘이 좀 딸린다 해서 그걸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이걸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사랑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인이 느지막하게 나타나서 내가 니네 항상 걱정하는 거 알지? 니네 힘들겠다. 자기들은 지금 6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11시 반쯤이라서 나타나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여주인, 그리고 그 여주인은 자기가 종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설득되나요? 종을 사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이라는 그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가난한 이웃을 봤어요. 그 집에 그런 일이 생겼대. 가난하대. 어려운데. 궁핍하대. 정말 눈물이 나. 근데 도울 게 없네 나도. 우리 집안 돌아가기에 삶도 빠듯하네. 이게 긍휼입니까? 이건 내 주변에 상적해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야겠다고 새로운 포도원을 일구는 자가 긍휼한 자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이번에 눈 와서 걔가 이번에 실종됐대라는 소식을 듣는 게 관심입니까?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눈이 내릴 확률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빨간 옷을 짓는 게 관심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의도하는데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현해내고자 창의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진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외하는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남편, 그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쵸? 저 여자를 저렇게 일하게, 저 여자를 저렇게 살게 만든, 저 여자를 지도한 그분은 누구냐? 그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여자가 나는 왜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다정한 척하고 전도하려고 선물 준비하고 전도하려고 그 사원은 안 깨고 이러는 것이 삶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 창의적으로.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창조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집중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를 경외하십니까? 여를 경외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고백이 있으나 그 경외하면서 배우는 가치를 동의하기도 하나 그것을 내 현장에서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 없음에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다시 한번 교회 다니면서도 유능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내가 그렇게 유능해요? 내가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낸 사람입니까?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유능해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의적 노동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좀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능동적으로 플래닝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내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내 상식 수준도 한 해 못한 해에서 거기서 망설이는 정도로 남아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보고자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상식에 요 정도면 됐겠지 하는 것 정도 묵묵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진짜 경외하냐고, 진짜 네가 그걸 원하냐고, 네가 물건 하나 사고 싶을 때가 네가 얼마나 창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는데 네가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창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내가 봤는데 네가 편한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창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내가 봤는데 그게 네 진심일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게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다. 두 가지. 전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여러분 동의하면서 따라오셨다면 몇 분 여기서부터 안 따라오셨는데 따라오셨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또 하나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큰 실수는 뭐냐면 아 나는 여호와를 안 경외했구나. 아 그래 난 나쁜 놈이야. 그래 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평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얘기하실 때요. 야, 이 행동을 보니까 이 행동에 비추어진 네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행동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죠? 율법은 항상 거울입니다. 율법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거울입니다. 네 행동을 봐. 왜? 우린 스스로 속잖아. 내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 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행동을 봐. 네 행동을 보면 네가 그 정도 마음이 아닌 걸 보겠지? 보이지?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음을 기대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주를 경외하는지 들여다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 여자와처럼 내가 자기관리 그리고 샘플형 리더로서 관리형 리더로서 비전형 리더로서 내가 내 자신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나와 내 주변과 내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량한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31장을 다시 읽으시면서요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여자 왜 이런 여자를 데라고 해 고생하는 아 이런 여자 데리고 살면 좋겠네 그래도 나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본문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에 대한 기대감,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기대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좀 돌아와서 왜 그럼 우리는 이 본문들을 그렇게만 보고 왜 이런 경외함에 대한 기대가 약할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경외에 대한 이런 식의 창의적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주여 내가 창의적 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요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요 필요악입니다. 그렇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요 노동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하는 게 선물입니까? 쉬는 게 선물입니까? 그렇죠? 쉬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왜 이래요? 쉬려고 일하죠. 왜? 쉬는데 돈 드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노동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놀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놀다가 얼마나 좋아. 그냥 따먹으면 되고 놀러 다니면 되고 둘이 맨날 피크닉이죠. 그러다가 쫓겨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요.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도요. 노동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노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건강하지 않은 노동이 생긴 거죠. 여러분, 노동이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쉬는 건 즐거움이 아닙니다. 쉬는 건 노동이 있을 때만 즐거움입니다. 힘써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놀면서 계속 있어 보십시오. 그게 쉼입니까? 노동입니까? 백수 해보셨죠? 잠깐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백수를 하면요. 처음엔 되게 좋습니다. 헐렁한 추리링 같은 거 입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굴러다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시간들이긴 하죠. 그래요. 일주일 해보십시오. 이제 웬만큼 했죠? 2주일 해보십시오. 할만합니다. 3주일 해보십시오. 익숙해지긴 하죠. 4주를 해보십시오. 5주를 해보십시오. 5주째부터요. 왠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가고 싶진 않은데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6주 해보십시오. 7주 해보십시오. 문득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주 해보세요. 9주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하고 창조함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고 누가 돈 쌓아놓게 해서 하루 종일 노르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예, 저 좋을 것 같습니까? 작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석 달,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돈 주면 국내라면 한 달, 국외라면 6개월까지 놀 생각이 있습니다. 맥시. 그 이상은 글쎄요. 뭐 어학연수를 하는 게 아니면 국외에서 6개월 그 이상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동을 쉼이라고 생각하, 노동을 즐거워하지 않고 쉼을 즐거워합니다. 이 가치부터 변화시키십시오. 쉼이 선물이 아니라 노동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창조해내는 즐거움, 그 창조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놓는 즐거움, 그리고 그 쏟아내는 과정 중에 또 사람들과 함께 가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보상물을 받는 즐거움, 인간에게 노동은 꽤 큰 선물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좀 왜곡되어 있죠. 왜요? 에덴의 경작은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노동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죠. 그쵸?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땅이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건강한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건강한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착취적인 구조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노동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에서는 현장의 노동이 그렇게 축복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정도의 액수를 받을 때, 내가 해낸 일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평가와 존경을 받을 때,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을 시킬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동에 대한 기대감들을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필드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내 결과물들을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일 시켜놓고는 돈은 이만큼 주고, 일 시킬 때 표정 다르고 연봉 협상할 때 표정 달라지는, 우리는 그런 필드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노동 현장 속에 우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진리가 되어서, 논리가 되어서,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다녀보십시오. 노동이 즐겁지 않습니다. 노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걸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에서 천국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은혜? 주여, 나에게 건강한 노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보람있게 일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건강한 평가와 대가를 받고 그것을 말미암아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노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건강한 노동의 능력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건강한 노동의 필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노동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상처받고 정서적으로 상해받고 있기 나름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왜곡된 정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죠? 한국 기독교는 그건 믿습니다. 그럼 이것도 믿으십시오. 세상은 왜곡되고 문제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장과 왜곡된 필드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노동자로서의 능력과 노동자로서의 필드를 받고 또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꼭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노동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많이 받는 직장 가야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서 내 나라는 가능성을 쏟아붓고 그 쏟아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결과들이 열매를 맺혀서 나와 세상의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세상, 이 노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정서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구하면서도 우리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는 편한 직장, 안정적인 직장, 소극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노동의 은혜는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많이 버는 것을 포기하고 적게 버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량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노동량이 적은 것을 포기하고 노동량이 많은 것을 가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엄청난 큰 도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다른 기도를 갖고 구할 때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안 주시면 체리란 뜻이니까 체리십시오. 난 체렸잖아. 안 주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체리십시오. 아름다운 가게는 어떤가요? 공정무역 커피는 어떤가요? 안철수는 어떤가요? 없다고 그냥 주저앉았나요? 차렸습니다. 최소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차렸나요? 안정적이어서 차렸나요? 누가 명성과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차렸나요?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을 차린 것입니다. 정 필드에 그런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축복합니다. 차리십시오. 만드십시오.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잘 보겠다고, 사장 해먹겠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난 이런 노동의 필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 모양이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뜨거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회의 땅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중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체를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성경은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킵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손뭉치를 들고 있죠. 그런데요, 다른 손으로 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혼란하고 엉망진창이고 문제적인 상황과 필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뭉치가 주어졌을 때 그 여자는 자기의 노동과 능력으로 그것을 실로 가락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저 뭉탱이어서 가능성이 있으나 쓸 수 없는 그 뭉치를 그 여자가 그 실을 잡아, 그 가락을 잡아 실로 만들어내는 이 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여자가 정의의 여신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한쪽에 손뭉치를 두고 있고 또 한쪽에 가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여자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되고 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러한 여자, 이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싶다는 열정이, 그 도전이 여러분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4번 15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한 목소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양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성경은 두 여자를 보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와 지혜롭지 않은 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여자를 여자로 꼭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1장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를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쵸? 그런 여자야말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집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집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래닝과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집을 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래닝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회를 함부로 낭비합니다. 그 집은 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집을 세우는 자와 집을 허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집을 세우는 자는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허는 자는 집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반토막의 집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완벽한 집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토막의 집이 이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나머지 반토막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모양의 집을 주었냐고. 부정적인 마음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계속 낭비해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는 이 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플래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해 나가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이랑 인생의 기회가 쉼으로 낭비되지 않고 노동으로 투자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알지 못해서 놀고 싶지 않은데 놀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 아니, 방향을 알지 못해서 놀고 싶지 하지 않은데 놀아야 되는데 놀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그냥 꾸역꾸역하는 오늘의 내 모습에서 걸어나오셔서 직장을 때려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평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잘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서 니키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자랐다고 얘기하죠. 안 그래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에 대한 그 경외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외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설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는지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집이었다면 내게 주어진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내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샘플형, 이 관리형, 이 미래형, 이 리더형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세 번째, 주님 제발 나를 통해서 나와 나에게 주어진 이들과 그리고 저 담벼락 밖에 저들까지도 지켜지는 그 영향력.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동의와 간절함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합치다면, 주여, 나를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정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의 근본된 여호와의 경외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삶의 능력을 쟁취하시고 그 능력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주변과 여러분을 담벼락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전도, 길이 전해지는, 도가 전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